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항공편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미 교통당국은 18일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부는 중국이 미국 항공기의 비행을 두 배 늘리는 데 동의함에 따라 현재 일주일에 4차례 왕복 비행을 하는 중국 항공편을 일주일에 8차례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9월 4일부터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상하이를 오가는 비행편을 주 4회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델타 항공도 주 2회에서 4회로 중국 노선의 운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중 양국은 주 100회 이상의 항공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연기했다며 지금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 유마를 방문해 연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 추진에 대해선 오는 9월 15일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5일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 잔디밭인 사우스론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18일 독일 상공에서 사상 처음으로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독일의 유로파이터 전투기와 이스라엘의 F-16 전투기는 이날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테러로 숨진 이스라엘 선수를 추모하기 위해 독일 뮌헨 인근 필슈텐 펠트부르크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양국 전투기들은 이어 지난 1933년 건설된 독일 다하우의 전 나치 강제 수용소 상공도 함께 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독일에서 합동 훈련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훈련은 2주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시민이 벨라루스에서 대중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체포, 구금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정치 분석가로 활동하는 44세 비탈리 슈클리아로브 씨는 지난 7월 29일 고향인 벨라루스에 방문했다가 체포됐습니다. 벨라루스 당국은 슈클리아로브 씨가 야권 대통령 예비 후보였던 세르게이 티아노스카야를 위해 일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적 행동을 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쿨리아로브 씨의 변호사는 VOA에 그의 체포는 혁명을 꾀하려는 외국인이라는 루카셴코 정권의 그림에 이상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시위대 배후에 외국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슈클리아로브 씨는 야권 대선 후보 유세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선거 전 정권에 비판적인 글을 쓰인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및 국무장관이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성명에서 전 세계 취약계층의 고통을 끝내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인도주의 분야 종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셨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후원국가로서 지난 2019년 약 9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시민들도 민간단체를 통해 다양한 인도주의 기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위기 대응 조정을 위한 촉매 역할을 지속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자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21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의 두 번째 도시인 부산을 방문합니다. 강민석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양자철 위원이 선 국가안보실장 초청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훈 실장은 양제츠 위원과 함께 북한 문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협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가계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CEO 최고 경영자의 평균 수입은 작년에 2,130만 달러로 치솟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침체에도 2020년 역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편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 EPI 연구진은 미국의 350개 대기업에서 최고 경영자와 근로자와의 급여 비율이 320대 1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식시장의 급등세에 힘입어 CEO 보상은 지난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요. CEO 수입이 2018년 293대 1에서 1989년 61대 1 비율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EPI의 분석에 따르면 1978년과 2019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CEO 보상은 1167% 증가해 1978년과 2018년 사이에 임금이 337% 증가한 임금소득 상위 0.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각 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근로자 보상은 지난 40년 동안 13.7% 증가한 것에 불과했는데요. 부자들의 불황은 끝났지만 노동계급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급여 삭감이 코로나 바이러스 불황의 결정적인 특징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그리고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경제 전문 매체 포춘 편집국장을 지내고 로이터 통신 논설위원을 역임한 메사니 맥클린 기자를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비가 시작돼 새벽에 황해도에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28도, 신의주 23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4도에서 30도, 함흥 22도에서 23도, 청진 지역은 19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 존슨의 노래입니다. 우울한 것보다 더 우울하고 슬픈 것보다 더 슬프다고 하는데요. Bluer than Blu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Catch up on my grief. After you go, I have a lot more time to sleep. And when you're gone, looks like things are gonna be a lot easier. Life will be a breeze. After you go, I'll stay out all night long if I feel like it. And when you're gone, I can run through the house screaming, and no one will ever hear me. I really should be glad, bu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 인수설이 나온 미국 회사 오라클이 훌륭한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의 고위 인사가 러시아와 긴밀하게 접촉했다는 미 연방상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특별재판소가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과 관련해 헤즈볼라 대원 한 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회사 틱톡 인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회사 오라클을 언급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유세했는데요. 여기에서 기자들에게 오라클이 훌륭한 회사로 틱톡을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틱톡이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죠?
네, 이 15초에서 최대 1분까지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앱입니다. 앱이란 휴대용 기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줄인 말입니다. 이 틱톡은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전 세계 150여 국에서 8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달 초에 틱톡 그리고 위챗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위챗은 중국 회사가 만든 메신저입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이 틱톡과 위챗 모 회사는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는 거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틱톡 모회사는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엔 미국 사법당국 제재를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틱톡 매각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14일에도 행정명령을 내서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운영권을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겨냥한 건 안보 위협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중국 공산당 통제와 검열을 받는 틱톡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미국인들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 타이완 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미국 내 운영권을 넘기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실제로 인수 협상에 나선 미국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현재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운영권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업 운영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틱톡 전체를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말한 것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오라클도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이 최근에 소식통을 인용해서 오라클이 틱톡의 북미, 호주, 뉴질랜드 사업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투자하는 그룹에 합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오라클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특히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미국 회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에 오라클이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라클 소유주도 대단한 사람이고 오라클이 확실히 틱톡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에 틱톡 문제를 비롯한 무역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 등 많은 현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틱톡 문제 외에도 중국과 관련해서 18일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이날 애리조나에서 이 대중 무역 협상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중국과 협상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어서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두 나라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협상이 연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던 일정을 연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날 애리조나에서 이 대중 무역 합의를 파기할 것이냐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두고 보자고 답했습니다.
중국 관련 상황에 진전이 없으면 무역 협상 재개는 없을 거란 말인가요?
그렇게 들립니다. 마크 메도스 대통령 비서실장도 18일 기자들에게 무역 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미중 고위급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단계 합의 이행을 위한 접촉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18일에 눈길을 끄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관련 보고서죠.
네,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던 사건을 조사했는데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다섯 번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용을 보면요.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잠시 트럼프 후보 선거운동을 이끌었던 폴 매너포트 씨 관련 항목이 가장 눈길이 갑니다. 이 상원 보고서는 매너포트 씨가 당시 러시아와 긴밀하게 접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너포트 씨가 러시아와 접촉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건가요?
네, 그가 대통령실과 밀접한 러시아 정보장교를 만나서 트럼프 후보 진영 정보나 선거 전략 등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매너포트 씨의 이런 행위가 방첩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고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후보 진영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러시아 사람들하고 접촉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진영 관계들이 잘 몰랐거나 속내가 있어서 러시아 개입 가능성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관련 문제를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과 같은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이 특검과 수사보고서에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매너포드 씨 외에 상원 보고서에서 또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폭로 전문 사이트죠. 이 위키리크스 얘기가 나옵니다. 보고서는 대선 당시에 위키리크스가 해킹된 민주당 자료를 공개할 때 이것이 러시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자료는 러시아가 빼낸 거였죠?
네, 러시아 조직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전상망을 해킹해서 자료를 뺐는데 이걸 입수해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쪽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이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그 밖에 보고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주당 전산망을 해킹하고 클린턴 후보에게 피해를 주는 정보를 누설하라는 노력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연방수사국 FBI가 당시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엔 재판소가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군요.
네, 유엔 레바논 특별재판소가 18일 하리리 전 총리 암살 혐의로 기소된 4명 가운데 1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날 특별재판소는 또 시리아와 헤즈볼라 지도자들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리리 전 총리가 언제 암살됐습니까?
네, 지난 2005년이었죠. 수도 베이루트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폭탄 테러로 다른 21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리리 전 총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레바논에서 가장 유명한 이슬람 순위파 정치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친서방 정책을 펼쳤는데요. 레바논 정부가 하리리 전 총리가 암살된 뒤에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에 유엔 안보리가 2007년에 결의안을 냈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네덜란드에 이어서 특별재판소가 설치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4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모두 헤즈볼라 대원들입니다. 헤즈볼라라고 그러면 레바논을 근거지로 하는 이슬람 무장 조직인데요. 시아파 이슬람 나라인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중요한 군사 조직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슬람 무장 조직이라고 하면은 팔레스타인에는 하마스가 있고요. 레바논에는 바로 이 헤즈볼라가 있는데요. 모두 근거지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합니다.
기소된 사람들이 헤즈볼라 대원들이라면 헤즈볼라가 하리리 전 총리 암살에 개입한 거 아닌가요?
뭐 당연히 그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재판소가 그동안 증인 약 300여 명과 증거 3천여 건을 조사했는데요. 이 특별재판소는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헤즈볼라나 시리아가 이 하리리 전 총리 암살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하리리 전 총리 암살 사건이 났을 때 배후로 헤즈볼라 시리아가 주목되면서 이 당시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던 시리아 군대가 철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헤즈볼라는 지금까지 하리리 전 총리 암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어떤 형을 받습니까?
원래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사람들이 종적을 알 수가 없어서 2014년부터 피고인 4명이 모두 궐석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선고가 나온 한 명에게도 실제로 형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리리 전 총리 쪽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하리리 전 총리 아들이죠. 사드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는 18일 이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리리 전 총리는 재판에서 나온 정보를 더 알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에 최근에 큰 사고가 나서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베이루트 항구에 쌓여있던 인화성 물질이 크게 폭발하면서 180여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이후에 레바논 안에서는 방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고요. 연방 우정국의 비용 절감 조치 시행을 오늘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수잔 B. 앤서니 여사를 사면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됐군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인 18일 전국 대의원단 호명 투표를 통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초 대의원 과반을 확보해 후보로 확정됐었는데요. 이날 18일 공식 절차를 거쳐 후보로 지명된 겁니다. 지난 예비선거 과정에서 결정된 각 주와 미국령 출신 대의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호명투표에 참여했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대의원 총 3,558명,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151명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떤 소감을 밝혔나요?
짤막하게 감격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지명은 나와 가족에게 온 세상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는데요. 목요일에 여러분을 다시 뵙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 이 후보 수락 연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죠.
예, 바이든 후보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희망 없이 분열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이 나라의 심장이 친절함과 용기로 박동한다는 걸 보여줬고 이것이 조 바이든이 쟁취하려는 미국의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마땅할 지도력을 백악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또 누가 연설했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요 인사들이 바이든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섰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실패했다며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주요 산업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실업률이 3배나 올랐다며 이럴 때일수록 오벌 오피스, 이 대통령 집무실은 지휘소가 되어야 하는데 폭풍의 중심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 바이든 후보가 위기 대응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외에 또 어떤 인사가 나왔습니까?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전 국무장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장녀인 캐롤라인 케네디 전 주 일본 대사도 나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높은 지지를 받는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도 연설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초기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하다 전격 경질된 셀리 예츠 전 법무장관 직무대행도 연설로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츠 전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치 원칙을 허물고 특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를 무기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자들의 신뢰도를 낮추려는 트위터 게시물을 잇따라 소개했는데요. 예츠 전 법무장관 직무대행에 대해 형편없는 장관이었다고 자신의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 구구 보수 매체의 기사도 재전송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 일정에서 관심을 끈 부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민주당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찬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스테이시 에브럼스 전 조지아주 하원의원,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등이 참가했는데요. 에브럼스 전 의원은 미국 주요 정당 최초로 흑인 여성 주지사 후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의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고요. 또 박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계 정치인이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자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박 의원은 이날 연설에 앞서 역사의 현장에 서게 돼 영광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했나요?
에브럼스 전 의원은 미국인들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다며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는 보다 완벽한 연방을 어떻게 창조할지 선택한다고 연설했고요. 박 의원은 의료보건제도 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도움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보건에 관한 접근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셋째 날인 19일 밤에는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합니다. 해리스 의원은 유색인종 여성으로 사상 최초로 미국 주요 정당의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건데요. 이에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네인스 펠로시 하원의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은 언젠가요?
네, 마지막 날인 20일에 진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공식 수락연설을 하면서 전당대회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이에 앞서 테미 더거스 상원의원, 키샤 보텀스 애틀란타 시장, 또 피트 부티지지, 앤드류 양 전 대선 예비 후보 등이 찬조연설을 합니다.
공화당 쪽의 대선 관련 일정도 짚어보죠.
예, 공화당은 오늘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재선에 나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진행하고 이를 생중계하겠다고 18일 밝혔는데요.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이번 주 대선 격전지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18일 아이오와주에 이어서 멕시코 접경인 애리조나주 유마를 찾았고요. 20일에는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 일대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지역은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우정국이 비용 절감 조치 시행을 오는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요?
예,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했던 우정국 운영 방침 변경을 대선 이후로 보류하겠다고 루이스 디졸 국장이 18일 발표했습니다. 선거 우편물 배송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우편 투표는 정시에 도착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우정국의 비용 절감 조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각 지역 우체국 근무자들과 광역 집배송 시설 종사자들의 초과 근무를 없애는 게 골자입니다.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코로나 사태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운영 방침을 바꾸는 것이라고 디조이 국장이 앞서 밝혔는데요. 우편물 처리 장비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부 운용을 중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지적이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어졌고요.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초과 근무를 없애는 게 정치적인 배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초과 근무를 안 하고 장비 운용을 줄이면 그날 처리 못한 우편물을 다음 날로 넘기게 됩니다. 그만큼 배송이 늦어지는 건데요. 이 선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디조이 국장은 공화당의 주요 후원금 기부자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정국을 책임지도록 임명한 인물입니다.
결국에는 11월 대선 때까지 미국의 각 지역 우체국 운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초과 근무도 필요할 때마다 승인하는 한편 우체국 창구 운영 시간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디조이 국장이 설명했는데요. 우편물 처리 장비도 예전처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정국장이 방침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네, 정치권과 각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진다 따른 것으로 주요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주 법무장관 20여 명이 공정한 선거를 해친다며 우정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고요. 연방 하원에서는 다음 주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청문회에 디조이 우정국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상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편투표가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코로나 사태가 근본 원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오는 11월 대선에 사람들이 투표소에 모이지 않도록 여러 주정부가 우편투표를 확대했는데요. 9개 주에서는 유권자 전원을 우편투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일부 주에서는 다음 달부터 우편투표 절차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우편투표 확대에 반대하는 건가요?
우편 배송 과정에 부정선거 요인이 있고 선거 결과 확정이 늦어질 거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18일에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수많은 투표용지가 죽은 사람한테 가도록 할 수 없다면서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바르게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여성 참정권 인정 100주년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사면을 단행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참정권을 쟁취하는 데 앞장섰던 선구적인 여성운동가 수잔 B. 앤서니 여사를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수정 헌법 19조 비준 100주년 행사에 참석해 앤서니 여사를 위한 완전하고 완벽한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 8월을 참정권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앤서니 여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19세기 말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싸운 사회운동가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에선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앤서니 여사는 전국을 돌며 여성의 투표권에 대해 알리고 사람들의 서명을 모아 의회에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72년 대통령 선거 때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앤서니 여사는 벌금을 낼 것을 거부했지만 당국이 추가적인 조처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906년 앤서니 여사는 이 생전에 여성 참정권이 실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에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예, 앤서니 여사가 사망하고 14년 뒤인 1920년 8월 18일 성별에 따른 투표권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9조가 비준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딱 100주년을 맞은 건데요. 앤서니 여사는 죽기 직전까지 여성들이 참정권을 위해 싸울 걸 독려했고요. 따라서 수정헌법 19조를 수잔 B. 앤서니 수정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앤서니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도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요?
예, 최근 몇 년 전부터 선거일만 되면 앤서니 여사가 잠들어 있는 로체스터 무덤에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특히 첫 여성 대통령이 도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했던 지난 2016년 대선 때는 수천 명이 앤서니 여사의 묘를 방문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여사를 사면한 데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구 주지사는 트위터에 앤서니 여사는 자신이 체포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벌금도 내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경합주 백인 여성들의 지지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 미국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규모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본선에 나갈 자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합니다. 이런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주요 정당 전당대회 세 번째 시간으로 전당대회 초기 역사에 관해 보내드립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전국적 규모의 전당대회가 처음 열린 때는 1831년 9월이었습니다. 이해 반 내이승당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반 내이승당이 열었던 전당대회가 유용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당시 민주당과 국민공화당은 1832년 대선 당시 역시 볼티모어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한 해 전 반 메이슨당이 사용했던 장소를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대의원 334명이 모였지만 이들은 대선 후보를 직접 뽑을 수는 없었고 이미 각 주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한 것에 동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1840년대 들어서 주요 정당들은 전당대회에서 승인할 정강과 정책에 미리 합의할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184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발명품인 전신이 처음으로 전당대회 결과를 미국 전역에 알렸습니다. 이후 전신은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전당대회 관련 뉴스를 전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공화당은 1856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공화당은 이에 전당대회에서 존 프레몬트 전 상원의원을 대선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1860년 대선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가 모두 4명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2명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타운에서 개최한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노예제대를 두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북부 민주당원들은 이해 6월 볼티모어에서 그리고 남부 민주당원들 역시 볼티모어에서 좌파의 대선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이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에이브러햄 링컨을 대선 후보로 정했고 공화당에서 갈라진 헌법연합당은 존 벨 전 하원의장을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선에서는 결국 공화당 링컨 후보가 당선됐고 미국은 곧 남북전쟁에 휘말립니다. 남북전쟁 이후 시기인 1880년 시카고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사진에 전당대회 모습이 담긴 대회였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주요 정당 전당대회 세 번째 시간으로 전당대회 초기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입니다. 사랑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Love takes time. 함께 듣고 오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 미국 정재계를 뒤흔든 대형 추문이 발생했습니다. 엔론 스캔들이라는 사건인데요. 유수의 에너지 기업이었던 엔론이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제공하고 회계 부정을 하다가 파산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여파를 불러왔는데요. 엔론의 부실 운영 실태를 세상에 처음 알린 언론인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포천 편집국장을 지내고 로이터통신 논설위원을 역임한 베타니 맥클린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My name is Bethany McLean. I am a journalist, the author of a couple of books and a contributing
editor. 제 이름은 베사니 맥클린입니다. 언론인이자 책을 여러 권 쓴 저술가고요. 포천과 경제전문방송 CNBC 그리고 로이터통신을 거쳐서 종합교양지 베니티페어 편집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방송 패널과 강연자로도 활동하는 중입니다.
포천에서 엔론 스캔들을 특정 보도하신 걸로 유명하잖아요.
So I wasn't so much the first one to cover it, but I was one of the first to write a skeptical.
제가 사태를 최초 보도했다기보다 엘론의 부실을 처음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엘론 주가는 과대평가됐나라는 제목으로 2001년 3월에 기사를 썼는데요. 엘론 재무 보고서에 높은 주가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정보들이 빠져 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엘론이라는 기업이 겉으로 보면 대단하지만 이 속이 부실한 상황이라는 얘기였죠. 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당시 엘론은 모두에게 칭송받던 기업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사를 무리하게 성장시키면서 차입 경영에 의존했고 그 손실을 감추려고 분식 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맥클린 기자는 먼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Story about the company and it was right before it collapsed into bankruptcy and back then it was a shock to everyone.
네, 그 결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회사가 갑자기 무너진 거죠. 제가 보도한 1년쯤 뒤에 결국 파산 신청을 했으니까요. 미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비중의 회사가 갑자기 몰락하면 경제 사회적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직접적으로 엘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제 보도가 어느 정도 예고편 역할을 하면서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던 걸로 봐요.
이 사건을 지금 되돌아보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This was decade before, almost a decade before the financial crisis. People believe
스캔들이 터진 게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10여 년쯤 앞선 시점이었어요. 당시 엘론이 무너지는 걸 다른 매체들도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관계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줄도 사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뒤인 금융 위기 때도 이렇게 위기를 예측하는 보도 활동이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부가 미리 적절한 규제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게 언론의 순기능 중에 하나예요. 또다시 1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잖아요. 어느 때보다 언론의 감시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젊은 여성 언론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존경하는 인물로 맥클린 기자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탁월한 취재력과 끈질김, 예리함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I have been a journalist since 1995, so I guess that's 25 years, frighteningly.
1995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25년이나 됐네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건 더 오래전입니다. 1990년대 초에 골드만삭스에서 기업 투자 분석가로 일했어요.
투자 분석가로서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엔론의 부실을 집어낼 수 있었던 거군요. 언론인으로 방향을 바꾸신 이유는 뭡니까?
As a result, I became more interested in business news and I was an English major in college.
직업상 매일 경제 뉴스를 점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론 보도 환경에 익숙해졌어요. 글쓰는 재주도 좀 있고 해서 내가 직접 기사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때 전공이 영문학이었거든요. 은행에 다닌 지 몇 년 만에 나한테 좀 안 맞는 일이다라는 마음이 들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경제 전문 기자가 되는 게 제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완벽한 목적지라고 판단했어요.
언론계 입문 이후 여성으로서 지금처럼 성공적인 인물로 인정받는 과정이 어렵진 않았습니까?
I never felt like I was held back by being a female. I think I was very lucky where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받은 적은 없어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 생활을 시작한 포천에서 동등하고 공평한 처우를 해줬거든요. 기사를 구상하거나 특집 기획을 내놓는 게 훌륭하다고 판단되면 성별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힘을 실어주고 공을 인정해줬어요. 그 결과로 제가 몇 년 만에 편집국장까지 승진했잖아요. 그런 공평한 사내 문화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여성으로서 거대 기업 엘론을 대상으로 특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좋은 보도 소재나 취재 대상을 남자나 선배 기자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군요.
I brought the story idea to the editors and they said, you know, if you can prove this, then go for it.
네, 앨런에 관해 이러이러한 게 의심이 된다 이렇게 담당 부장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내가 증명할 수 있으면 써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오히려 취재 대상인 앨런으로부터 여자라고 무시당한 정황이 있었어요. 앨런 회장이 직접 포천 고위층에 전화를 걸어와서 제가 쓰는 기사를 못 내도록 압박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비교적 괜찮았던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일반화할 순 없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You see the disparate effects that the pandemic is taking on women's ability to work and succeed.
요즘 코로나 사태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직장 내에서 여성들이 불리한 게 현실이니까요. 여성은 육아와 가사 그리고 경제 활동까지 이중 삼중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게 되니까 엄마들은 더욱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죠. 여성 언론인 중에서도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 미국의 언론 자유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would say that in America the press is still quite free. I think we are allowed to
상당히 자유롭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우리는 탄압당할 걱정 없이 언제든지 원하는 걸 위해 일어나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최근 흐름에서 우려할 요인은 있어요. 온라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곳들의 힘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전통적인 언론사들 일부는 경제적 압박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어요.
맥클린 기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죠. 지금까지 언론계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은 뭡니까?
Let's see. I don't know that I can answer the question of the best moment as a journalist for me on any story. When I'm able to talk to people who can help me shed light on help me.
특정 사례 꼽긴 힘들고요. 솔직히 말해 누구든지 저를 도와주는 취재원을 만날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기사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꼬여 있을 때 중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 그걸 풀어나가게 해주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 발전의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터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배울 점이 있고 영감을 주는 인물들 말이에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All about me being interested and being able to learn something about something that I'm.
네, 흥미로운 사람을 만나고 얻어낼 만한 걸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언론 취재 활동의 모든 것이에요. 제가 쓴 기사가 온전히 제 지식과 능력에서 나왔겠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도가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Well, I think press freedom is critically important as we've seen in the past and we're seeing now with the pandemic, the ability.
언론 자유는 요즘 같은 때 극도로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비롯된 세계 공통의 위기 상황이어서 정확한 정보 유통이 절실하니까요. 언론 자유가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생산과 유통에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여성을 위한 보건 정보는 남성 중심의 정보에서 벗어나 특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기가 되면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연락하죠.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베타니 맥클린 전 폴천 편집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to improve, to make better 이라는 뜻을 가진 ameliorate 이라는 단어인데요. 예문에 어떻게 쓰였는지 유의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There's lots of very specific things you can do to ameliorat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to decrease climate change, to help preserve species and habitat.
There are lots of very specific things you can do to ameliorat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완화하다, ameliorate. 이 단어의 재밌는 점 하나, 앞에 A를 빼고 ameliorate라고도 자주 쓰입니다. Ameliorate, ameliorate. 완화하다, 개선하다. 예문 다시 볼게요. There's a lot of very specific things. 매우 구체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To ameliorate, 완화하다.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Decrease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줄이며. Help preserve species and habitats, 생식종과 서식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lots of very specific things you can do to ameliorat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to decrease climate change, to help preserve species and habitat.
Here are some examples. Ameliorate the effects of trauma. 트라우마의 영향을 완화시키다. Ameliorate the effects of trauma. The new policy ameliorated living standards. The new policy, 새 정책은 ameliorated living standards,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The new policy ameliorated living standards. 오늘은 ameliorate, ameliorate 이라는 단어,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라는 뜻의 단어 배워보았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as always,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샘 스미스의 Writings on the Wall, 그 벽에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ve been here before, but always hit the floor. I've spent a lifetime running, and I always get away. But with you, I'm feeling something that makes me wanna stay. If I risk it all, could you break my fall? How do I live? How do I breathe when you're not here? I'm suffocating. I wanna feel love run through my blood. Tell me, is this where I give it all up for you? The writing's on the wall. A million shards of glass that haunt me from my past. As the stars begin to gather and the light begins to fade, when all hope begins to shatter, know that I won't be afraid. If I risk it all, could you break my fall? How do I live? How do I breathe when you're not here? I'm suffocating. I want